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 총정리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천년왕국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이제 읽었는데 에스겔서하고 이제 관련해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48장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장에서 이제 48장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까지 이제 강의를 해서 에스겔서 맥잡기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 달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에스겔서 강의 시작한 지가. 그래서 11번 강의를 해서 1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을 맥잡기라고 하는 말에 이제 걸맞게 이렇게 맥을 쭉 잡아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구절구절 다 뭐 해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만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자그마치 이제 9장인데 이 9장을 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유프라세트까지 이런 그와 같은 그 땅을 저 위에 단지부터 시작해서 이 열두 등분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또 끝에 가서는 천년왕국 시대에 왜 희생 예물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단번속죄 희생물이 되셨는데 왜 천년왕국에 희생 제사를 드릴 그런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에스겔서 강의하면서 댓글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왜 왕국이 아니고, 천국인데 왜 왕국이라 그러냐, 목사님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왕국이란 말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정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왕국, 나라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이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왕국은 아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덧글을 이제 달거나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 아마 제가 이메일로도 그런 내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왕국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회관 혹시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닌가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왕국 영어로 킹덤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덤의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킹덤, 그 킹덤을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어요. 할아버지란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렇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서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거 이거 누구라든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지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대체 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천년왕국 존재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내용을 대충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요약해서 목사가 이제 다시 한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서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서 맥잡기 맨 마지막에 이 탑식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왕국의 필요성, 천년왕국 이야기하기 전에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읽습니다. 읽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거 타락을 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고 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구원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꼭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주제가 있어요. 더 큰 주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그리고선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며,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천사든 마귀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무궁무진한 이와 같은 그 지혜, 그거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이제 들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왕국은 영어로 우리가 킹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왕국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신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을 여기 이제 짓게 되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왕국은 기존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국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킹덤이란 단어를 성경에 가서 이제 찾아보면 단수 복수 다 합쳐서 399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킹덤을 다스리는 존재를 우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단수 복수 다 합치면 259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왕 아니면 왕국이 두 개를 다 합치면은 3000번이 이제 넘습니다. 근데 기존 성경을 가서 보면 왕은 거의 다 왕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임금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자, 근데 어쨌든 대다수가 이제 킹은 왕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킹덤은 왕국으로 번역이 돼 있지 않고 나라 혹은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우리가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헤븐에 가는 거예요. 헤븐. 근데 개역성경에 이런 기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헤븐이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헤븐은 천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킹덤의 거기로 왕국을 원래는 천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왕자를 빼고 이제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면서 마태복음 등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천국이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는 왕권을 뜻했어요. 왕권.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주로 나중에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아니면 통치영역, 이제 왕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킹덤이란 단어의 거의 99% 이상은 다 왕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왕권으로도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경에는 왕국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존 성경을 가지고는 왕국을 이해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왕국 회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국이란 이런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제 전유물이 됐다.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해야 단순히 사람 구원받는 거, 이걸 떠나서 아주 원대한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국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쯤에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들어가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처음 이전에 시간이 들어오기 이전에 무한대 이와 같은 공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한대 과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무한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가 루시퍼. 그 루시퍼가 어느 시점에, 이건 뭐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여튼 타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6천 전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을 만드셨어요. 왕국.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래서 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두지 않고 마귀가 다가와서 사람을 이제 타락시켰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의 통치권을 이제 상실했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 땅이 존재하면서 사람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역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온 인류,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라고 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창조 이후 한 1600년쯤 지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물로 멸절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지금부터 한 4400년 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노아의 그 8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게 됐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0장 넘어가면서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말을 이제 혼잡하게 하셔서 이렇게 내쫓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C 2000년경, 지금부터 한 4000년쯤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아담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왕국, 그 왕국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걸 좁혀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친족 70명을 이제 이집트로 내려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한 400년 지내는 가운데 200만, 300만의 커다란 이제 민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땅을 이제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BC 1491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제 탈출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이스라엘에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실현을. 자, 이러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세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는, 물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국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기 하 7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스코프를 쭉 줄여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왔다가 이걸 이제 다윗으로 이제 한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한 3000년 전에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극도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북왕국이 이제 먼저 멸망하고, BC 606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BC 606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땅, 그 땅에 예수님 올 때까지를 이방인들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해.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왕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그 방랑 생활하는 이런 때가 되면서 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이방인들의 때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 이스라엘이 제대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BC 4년경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왕의 출생을 알립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왕이 이제 출생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2절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 성경의 동방 박사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지혜자들. 그래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왕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30년쯤 지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왕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왕의 왕국을 건설할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본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동일하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통치가 지금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해 왔던 그와 같은 왕국이에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바빌론 땅에 다니엘이라고 한 그런 대언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적그리스도의 세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처부수는 이와 같은 돌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역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러 왕국이 존재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세상 왕국들을 다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고 이 맨 마지막에 서게 될 돌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그거를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다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오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열두 제자를 이제 삼으시고 제자를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왕국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다른 데는 전혀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게만 가서 뭐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지금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통치가 이루어진 그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그렇죠? 소경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발 저는 자가 이제 뛰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 메시아 표적들을 예수님도 보이고 제자들도 보이면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이와 같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왕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세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런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그 왕국이 연기되는 그런 내용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왕국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이제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다 쫓겨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언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 재림의 때 내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왕국의 건설이 연기되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명패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뭐 의도적으로 거부했든 아니면 하여튼 특별히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왕이 되면 그러면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이제 거부하게 됐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순진한 이런 그 유대인들도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그 안에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 그 제자들의 이제 관심사는 여전히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왕국을 가져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가서 보면 1장 6절에서 8절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왕국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이제 묻는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됐어요. 초림 이후에 이제 재림의 때까지 왕국이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이 기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시대, 아니면 교회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을 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이제 형성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 그때 7년 동안에 대환란, 환란기가 이제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에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또 여기 요한계시록 이제 가서 7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큰 환란의 그 기간,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가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너희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땅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대환란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도 천국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에도 왕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선포가 됐고, 이제 재림의 때에도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이야기지, 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렇게 선포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은혜 시대는 7년 환란기와 함께 이제 끝이 나게 돼요. 바로 이 끝이 나는 시점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다가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 자, 그래서 그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7년 환란기 이렇게 통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육신을 그대로 입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거기 들어간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몸은 똑같은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담에게서, 첫 아담에게서 받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국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전에 19장이 있어요. 19장 바로 전에 18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장에 마귀의 음녀 체제, 바빌론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붕괴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 땅에 재림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땅에 재림하세요. 이 재림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20장이에요. 그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여섯 번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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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바빌론 체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 저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메시아를 맞아들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늘의 왕국,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침례자 요한이 말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때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 여기 분명하게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천년왕국이다, 밀레니얼 킹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재림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기에 천년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건 자기 해석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은 천년이 엑스파이어가 됐다 그랬어요. 엑스파이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기. 천년이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 있다가 풀려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원 무궁한 세상이냐?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서 읽어보면 마귀가 또 대적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읽고는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고 이건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여기 천년이 나오면 이게 천년이 그냥 영원무궁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거스틴이 만든 천주교 이제 신학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천주교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을 수용한 이와 같은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이 진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천주교회가 무천년설에 이제 원조가 되고 천주교에서 나온 대다수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단들은 다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인들 이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천년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마귀가 풀려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천년왕국이 그렇게 되느냐. 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마귀가 잡혀서 불호수에 들어가서 완전히 갇히고 그 다음에 2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온 우주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그렇죠?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럼 천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20장 2절에 가서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그 저 옛 뱀을 천사가 잡아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없는 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브와 함께 살던 때도 완전한 것과 같은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의 때에는 그 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완전한 세상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토마스 모어의 말로 표현하면 유토피아인 거죠. 그렇죠. 유토피아. 말 그대로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그렇죠.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가서 보면 철장, 철장이라는 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 내용이 시편 2장 2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 가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 그전에는 여러 뭐 주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다스린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맨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에는 오직 한 주, 한 왕, 한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때가 천년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특성이 여기 요한계시록엔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성은 다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 구약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국에 대한 것 같은 묘사는 구약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열 몇 가지 그 특징을 성경 구절들과 함께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노트를 이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48장 35절, 요엘서 3장 21절, 스바냐 3장 16에서 17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돼요. 이게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이 땅, 특별히 예루살렘 이 땅, 여기에는 모든 것이 거룩해요. 이렇다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말방울과 심지어 솥도 거룩하다는, 여러분 솥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고선 뭐 불 태워갖고 그래갖고 뭘 끓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솥들도 다 거룩하다고 할 정도로 거룩함이 넘치는 것 같은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독사와 아이들이 같이 놀고 이렇게 되면서 초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을 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초식에서 이제 육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천연왕국이 되면 다시 옛날로 이제 복원이 돼서 사자나 호랑이나 다 초식을 하는 것과 같은 때가 생긴다. 그래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상하거나 해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또 65장 25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덮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스가랴서 13장 3절, 또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골짜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산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평지로 평탄하게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40장 4절, 또 35장 거기 가서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많은 병든 자들,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나오던 그 시절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것과 같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에서 22절 가서 보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 그래서 보통 커다란 그런 나무의 수명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앞뒤 내용을 가서 보면 또다시 수명이 늘어나서 사람이 천살 정도까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때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40장에서 48장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 땅에다가 천년왕국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건축하게 되니까 거기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헌물, 이 희생제사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어서 북왕국, 남왕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북왕국, 남왕국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일으키고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한 왕국을 세운다. 그래서 그 한 왕국을 누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윗이 다스린다. 이렇게 돼서 인간 통치자로서는 다윗이 이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왕국이 되고 한 왕 다윗이 이 왕국을 다스린다고 예레미야 37장 24절 25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 저기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로 내려가는 저 부분이 그냥 완전 유대 광야,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예요. 근데 성전의 동쪽에서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 흘러서 나오면서 이 광야를 적셔서 광야가 이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바다까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일이 에스겔서 이제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이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서 14장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무슨 시대냐?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예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거, 이것이 이제 거하는 그와 같은 시대다. 자, 그런데 이 시대도 완전한 시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이렇게 가서 보면 천년이 만기가 돼서 다 차니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배웠죠. 에스겔서 38장 39장. 또 많은 분들이 이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아마도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을 보고 이와 같은 것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10절에 20장 10절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 다시 말해 마귀가 있어요. 예, 마귀. 예, 그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던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셋이 마귀의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세 존재가 결국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보통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 맨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 밖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그렇죠? 이 존재들이 있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여기 11절부터 그 다음에 15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히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7절 가서 보니까 천년이 만기가 됐다 그랬어요. 천년이 만기가 됐다. 영어로 가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When the thousand years are expired, 그래서 expire, 완전히 만기가 돼서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지 이게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 시대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첫 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다 육신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구원받았다 해도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마귀가 풀려나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렇죠?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 퍼펙트한 것과 같은 세상, 마귀가 없는 그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처럼 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국, 천년왕국 이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쫓는다고 20장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수가 8절에서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기간, 천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주어졌고 환경이 퍼펙트한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살던 그때보다 더 퍼펙트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와 같은 아이디어란 환경에서도 생긴다는 거. 그래서 마귀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형벌을 받는 내용이 20장 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동시에 사람들을 속인 마귀는 불호수로 던져지는 내용이 20장 1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불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내용이 20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 옛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청결하게, 정결하게 이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고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크고 흰 왕좌 이제 심판이 생겨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럼 천년 왕국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환경이에요. 완벽한 환경. 자, 왜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컴플레인 한다는 거,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도 좋지 않고 뭐 뭐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면에서 사람을 마지막을 한 번 더 테스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퍼펙트한 그런 환경을 줄 테니까 그럼 한번 그 안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여러분 가서 테스팅을 하는데 사람이 어때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들고 나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환경이 퍼펙트한 그런 환경이 돼도 결국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변명하거나 뭐 변명구실 가지고 와서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은 죄에 있는 거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천년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퍼펙트한 왕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에 살다가 우리의 소망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야? 구원받아서, 그렇죠.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거나 예수님 안에 죽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몸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라이프, 생명이 아니고 저 천상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불평을 잠재우는 그런 도구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환경에서도 첫사람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류 역사로는 이제 6천년이 지났어요. 6천년. 지난주에 우리 차한 박사님 오셔서 인터스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줄어들고 늘어들고 중력에 따라 이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그 얘기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다. 여러분 그 얘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6일이라는 거예요. 6일. 천년 왕국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7일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마귀와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온갖 우월함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나한테 대적해봐라. 너희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와 같은 인간들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 온갖 지혜, 마귀가 깨닫지 못했던 그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몸이 변화가 돼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몸을. 근데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들에게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죄들을 제거하시는 지혜. 어떻게 모든 죄를 제거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상, 이 세상에 더 이상 악이나 죄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때가 바로 거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이 무엇인가?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이 온 우주공간에 특별히 이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에스겔서 맥잡기 12번 강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